찬양시까지 도로타고 11절은 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마지막 말을 하라. 이리로 돌아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아직 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이니 돌아가려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러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의 제자가 누나 거기에 내려 있는지라.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싣고 무엇 하려느냐 하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기로 말하되 이르라 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여서 내 남은 것을 기대되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이니까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찬송하리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불러오시고 때가 이미 지성을 해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대단히 나가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목 아프진 않으시죠? 네. 네, 오늘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종료 주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료나무를 들고 흔들며 그리고 깔고 그를 환영했던 종료 주일입니다. 아마도 요즘 같으면 다 같이 모여서 대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먼거리를 치우고 예수님 오셨다 플랜카드를 내걸고 거기다 레드카펫까지 깔면서 아마 예수님을 환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온 마음과 온 전신을 다해서 환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인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셨습니다. 네, 그분의 입성은 세상 권력의 왕들과 다르게 정말 다른 방식으로 왔습니다. 다른 왕들은 백마를 타고 군대를 이끌고 수많은 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이렇게 왕들은 나타내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백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요. 사람들의 위풍당당한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절정으로 나아가는 그 구원을 이루는 사람의 입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은 그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임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구원 가운데 초대하는 입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십자가의 삶을 따르게 하는 제자들에 대한 초대의 입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그 입성하신 의미와 그리고 주님의 명령하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에 대한 자세 그리고 또 주님을 환영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르고 또 주의 제자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고 또 1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을 목적으로 걸어가셨고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목적한 바가 있고 자기 목적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목적한 방향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자기가 마음에 먹으신 그대로 걸어가셨던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긴 했는데 이것이 언제 결정된 일인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진 건 언제인가? 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언제죠? 네, 지난주 설교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누구와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난 뒤 예수님 자기를 누구라고 밝히셨잖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했고 그것을 자기가 확증하셨죠. 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네, 나는 그리스도시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을 끝내시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나의 삶의 마지막이 어디서 끝날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지 알고 있었고 어디로 행해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 목적과 방향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적한 것,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오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굳게 결심하시고입니다. 예수님은 올라가기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이미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바로 가신 거예요. 누가 등대되어서 간 거 아닌데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심하시고 그 앞에 먼저 나아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지? 우리는 현재 예루살렘 성지순례가 제일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면 야 뭔가 볼 게 많겠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예루살렘 먼저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듯이 예루살렘은 떠오르는 게 성통곡의 벽 이런 걸 떠오르고 그러지 않겠어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원래 그 전에 예루살렘은 원래의 의미는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원래 이름 샬롬이라고 해서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평화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넘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이름과 정반대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수많은 외세 침입을 겪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설정하시고 다윗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을 나를 섬기는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만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예루살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입성할 이때에는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미 유대 정치 종교인들과 그리고 로마의 정치인들과 야합하고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 가운데 살고 있는 곳입니다. 더 이상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두드러진 목적이 아닌 곳이에요. 거기는 이미 정치의 일번지가 되었고 종교 우상을 숭배하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혼합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 된 곳이에요. 원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다는 원래는 무엇을 받아야 되죠? 자기의 백성에게 왔기 때문에 칭송받고 환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그는 십자가에 죽게 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원래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아들 되는 메시아 되는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곳이어야 되지만 지금은 그런 곳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곳에 지금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향해 갈 때 예수님이 아까 결심하시고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또 한 구절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의도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내가 말한 것 모든가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가면 칭송받을 거 몰랐습니다. 칭송받는 거 일순간인 줄 알고 있었어요. 거기 가면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가기 위해서 결심했고 앞서서 가신 거예요. 저는 참 이 부사의 단어 앞서서 가신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아니 참 지도자로서 대단한 모습이시다. 지도자로서 앞에 자기가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있는데 자기가 행해야 될 것을 위해서 자기가 죽음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당당하게 맞서서 받아들이기 위해 그러면서 앞서서 가셨다고 하는 그 말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예루살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셔서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장소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곳이에요. 창조주 되시는 분이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자유롭고 정말 자유로우셨던 분이 붙잡혀서 종처럼 삶을 마감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의인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한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인되게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앞서가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은 자기 앞에 죽음이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나아갈 그 방향을 비켜가지 않으시고 앞서서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목적과 방향 분명히 알고 살아왔던 것처럼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향하였다고 할 때 피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줌으로써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아요. 너희에게도 예루살렘을 갖고 있느냐. 너희 마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예루살렘을 갖고 있느냐. 저 예루살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기 원합니다. 그리고 품는 것 정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심하시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살아갈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이 가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심하고 앞서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은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순종.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근처 마을인 베다니 근처에 가셔서 제자들을 먼저 맞은편 마을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보거든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명령하십니까? 제자들은 그 질문에 의아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바로 또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묶여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갖고 오지 하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누가 뭐라고 그러거든 주가 쓰시겠다 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가 쓰십니다.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 그 명령을 듣고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묶여있는 나귀가 있었고 나귀를 풀고 있을 때 사람들이 풀어봤어요. 그때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풀어서 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고서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두 부류가 다 감동적이에요. 하나는 제자들의 모습도 감동적이고 이 나귀를 풀어주는 사람들의 모습도 감동적인 거예요. 첫 번째, 제자들의 모습이 감동적인 것은 온전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풀어갖고 오라고 하는데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내가 이거를 나귀를 그냥 갖고 올 때 도둑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거를 다 넘어서서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라 하는 그 말만 듣고 가서 그 일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주변에 있는 나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뭐 거기 사람들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나귀 주인인지 뭐 주인의 친구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거기 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말 그 말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에마, 내 사랑하는 제가 좋아하는 포드차, 제 차 2016년 포드 이스케이프 제 차를 누가 달라고 그러면 저 쉽게 안 줍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차 안 줘요. 네. 이게 정말 그만큼 어려운 일인 거예요. 내 걸 내준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내 걸 내주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주권, 나의 소유권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내 주권, 내 소유권을 주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정말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말씀에 나귀 주인이 그 소유권을 내려놓고 주께서 쓰시라고 이렇게 드리듯이 내 걸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 온전한 순종, 이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을 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경험하는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원래 말은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호와 그대로 번역하지만 여호와 이레는 원래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르아라고 해서 이제 번역에 보여졌다라는 뜻인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셨다, 보여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게 준비되었다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러면 한두 번씩은 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네,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네, 우리의 삶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 말은 언제 나온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이삭을 나의 제사 제물로 드려라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산으로 가라.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3일 동안의 여정입니다. 3일 동안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무엇하러? 아들을 양처럼 잡아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갈등적이고 힘들까? 네. 3일이에요. 그냥 뭐 30분 만에 가는 거일 거 아니고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과 번잡한 마음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그리고 정말 3일 동안 잤습니다. 그리고 산 밑에까지 돌아오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릴까 봐. 네. 아들만 데리고 가요. 아들한테 얘기만 하고 아들만 데리고 가면 종들은 다 놔두고 그렇게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칼을 들어서 아들을 묶어가지고 렘브란트의 이 그림에 대해서 렘브란트 그림이 있는데 거기 보면 눈을 가린 렘브란트가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내리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천사가 아무나 이렇게 하면서 네. 멈추는 장면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 고뇌의 표정 가운데 예, 그런 결단하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려있는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멈추시고 그 일에 그만하라고 말하시고 한 뒤에 자기가 준비해온 어린 양을 밀어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예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 톰 나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서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간의 모습이다.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따르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장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구약의 인간들이 살던 구약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을 숨기시는데 그 가운데 또렷한 하나님의 모습을 찾기 위한 순례의 여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살아간다고 하고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반대로 자기를 감추시고 자기의 뜻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그 감춰진 뜻을 찾아가는 순례 여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극적인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한쪽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면서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하고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푸시하고 한쪽에서 하나님께서는 산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들의 시험 가운데 내가 삶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계속 푸시푸시푸시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 반대편에서 뭐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프로바이드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이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했을 때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길 바랍니다. 명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절대 여러분에게 나쁜 것을 얘기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것을 내 마음에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험과 고난 가운데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뭘 준비했는지 보질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7절에 따르면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이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시길래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내가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립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는 이 말씀이 하나님 뜻인지도 볼 때도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정말 이것을 나에게 명령하시나? 내게 무엇을 명령하시지? 라고 모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클리어하게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내 마음에 뭔가를 할 때 어떠세요? 두 분 정도만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저도 잘 몰라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100% 잘 모릅니다. 지나고 나면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과정 중에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지금 섬기고 가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제 마음에 갈 적이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진리가 없는 행한 일인가 바른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인가 그리고 그것도 잘 모를 때는 내 욕심의 범위가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그 내 욕심을 거기서 제거해보고 그게 정말 제거해보고 난 뒤에도 아 하나님 정말 이것이 자기의 일을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확신이 들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정합니다. 그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 네, 보편적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옳은 것인가? 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이 가운데 내 욕심이 들어있지 않는가? 확인해보면서 하나하나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보다 더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뭐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 갈 때에 내 모든 소유권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내 걸 내어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것을 그때 경험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순종 가운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외침. 네, 구원의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할 겁니다. 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으로 모든 것을 찬양하는, 높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인상적이죠.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어떤 사람은 팜트리 나무로 네, 종려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를 이렇게 네, 흔들기도 하고 땅바닥에 깔기도 하고 여러분 옷을 벗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이렇게 잘 깐다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옷이 여러 번 입기 때문에 그게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옷이 이게 정말 재산 목록 1호예요.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돈을 빌려서 돈을 못 갚을 때 그 사람의 옷을 저당 잡히게 돼 있는데 그 옷을 저당 잡을 때 그 다음에 밤이 되면 다시 그 옷을 돌려줘야 됩니다. 네, 계속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옷은 한 벌밖에 없기도 하지만 그 옷이 밤이 되면 그걸 이불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옷은 코트이기도 하면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몸을 프로텍트하는 보호하는 이해한. 근데 그거를 벗어서 지금 예수님께 옷이라고 내가 환영하는 모습으로 그걸 잘 따라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전체를 다 바치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 그러한 환영의 모습 한번 네,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집에 있는 거 가장 좋은 거 갖고 와서 주님 이걸 받아주시옵소서. 거의 뭐 콘서트 현장 가면 그런 모습이 있던데 사람들 가장 좋은 거 이거 받아주세요 언니 뭐 이러면서 네. 참고로 콘서트를 못 가봤어요. 네. 이 콘서트를 가면 진짜 그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내 모든 것을 사랑하는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나와서 한 일은 그것입니다. 내 모든 걸 바쳐서 왜 그러냐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호산나는 예슈와 나는 그냥 저 부사예요. 제발 네, 예슈와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얼마나 그게 간절한 기도였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제치하에 살진 않았지만 일제시대에 살았던 우리 1919년 3월 1일날 외쳤던 그 외침들 만세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하는 이 사람들 똑같은 그 압제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 압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얼마나 바라면서 이 얘기를 외쳤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압제에서 절망과 어두움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옵소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마를 타고 군대를 데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오신 분이냐? 나귀를 타 겸손한 모습 아무 힘도 없이 오신 분이라는 그분이에요. 이 땅에 다른 나라의 통치자들은 우리를 다스리고 주무르고 사용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높이게 할 수 있는가 하면서 나귀를 타고 오신 그분이에요. 오늘 그분께 말씀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딱 갖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입니다. 그는 공의로 오시는 분이고 구원을 베푸시게 오신 거고 겸손한 분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우리를 빛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는 자기 자신을 낮춰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성육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성육하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교제에 갖기를 정말 바랍니다. 말씀을 좀 뵙기를 바랐는데요. 주님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의 자리를 위해서 나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죽을 곳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행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생명도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좋아하는 비유는 뭐냐면 100마리 양이 있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99마리의 양을 그냥 집에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산골 골짜기 골짜기 늑대와 사자의 위험 가운데 놓여있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양을 건져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가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성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의 어린 양처럼 우리 잃어버린 어린 양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 순간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과 비전을 주시고 행복과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내려놓고 오시는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이 예루살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찾아오고 계십니까? 내 삶의 어두운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어떻게 나를 찾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쓰겠다 말아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그럴 때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은 그 순종 가운데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준비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우리 또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사로서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갔던 이 주님의 모습 그대로 기억하시고 좀 따라가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루살렘이 있길 바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예루살렘이 필요한데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내 자신을 죽일 때만 내 자신을 내어줄 때만 그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루살렘이 있어야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십자가 자녀들과의 문제가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친구들과의 문제가 터질 때 필요한 것이 예루살렘 주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가 환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서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서현진 학생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진이가 레저 시술도 받고 있고 항암 약도 지금 먹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이렇게 기력이 좀 회복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다행히 그랬는데 또 아직 근데 더부룩한지 먹는 거가 좀 적게 먹게 되고 레이저 치료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이제 빠지고 있다는 소녀잖아요. 아직 어린아이인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처가 좀 들 때도록 이렇게 좀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써있는 기도 제목들처럼 잠깐 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변성 집사님 나오셔서 현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마주한 저희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너무도 사랑스럽고 소중한 현진이가 아프다는 사실을 마주할 때마다 저희는 가슴이 찢어지고 숨쉬는 것도 좀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이 고통 속에서도 저희가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주님, 현진이의 여린 몸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픔을 덜어주시며 평안과 회복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복창 고통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의료진들에게는 지혜와 통찰을 부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의 손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서장원 박지선 부부에게도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현진이를 품고 돌볼 수 있는 인내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부모의 눈물과 떨리는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현진이와 그의 가족이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기적이 되게 하시고 그 순간마다 고통보다 평안이, 두려움보다 사랑이, 눈물보다 따뜻한 우선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지금 기도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맡겨드리며 하늘의 위로와 사랑이 오늘도 현진이와 그의 가족 위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 다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까지 오셨습니다. 축복으로 말씀드립니다.